같이 은혜 나눔 말씀 보겠습니다. 은혜 나눔 말씀은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 본성에 거하였더니 7월에 이르러는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지고 오기를 청하며 7월 1일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남자 여자 무릇 알아들을 만한 회중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오전까지 남자 여자 무릇 알아들을 만한 자의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섬에 그 우편에 선 자는 마티데아와 스마와 아나냐와 우리아와 힐기야와 마세아요 그 좌편에 선 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밧다나와 스가랴와 무슬람이라. 학사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저희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광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매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였느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아굽과 사부대와 호디랴와 마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이 다 그 처소에 섰는 백성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으로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며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예비치 못한 자에게는 너희가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케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종용하고 근신하지 말라 하며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주고 크게 즐거워하였으니 얘는 그 읽어드린 말을 밝히 알미니라. 전 오늘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본문으로 영적인 부흥을 경험해야 할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에서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최근 두 달 동안 일어난 일들을 보면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의 재림을 목전에 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악이 성행하고 불의와 불법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민주주의 국가인 미국에서 과거에는 전혀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떳떳하게 자행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소위 빅테크라고 불리는 트위터나 유튜브가 트럼프 전 대통령과 그를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의 계정을 없애는 행동을 보면서 가까운 미래인 7년 환란 기간에 나타날 일들의 그림자를 봤습니다. 제가 한 가지 단언할 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지금 유튜브에는 엄청난 양의 전 세계 수많은 사역자들의 복음 전도와 설교, 하나님 말씀을 가르친 영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7년 환란 기간 동안에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다녔지만 7년 환란 때 남겨진 사람들과 7년 환란 때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그들의 믿음을 유지하기가 결코 쉽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성경이나 기독교 서적을 구하기가 아주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휴거가 일어나지 않은 이 시기에 우리는 더욱더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이 공중에 강림하셨을 때 영적으로 준비된 신부로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해져야 됩니다. 우리가 인식하고 있듯이 말씀과 기도, 이 두 가지는 우리 신앙생활의 기본입니다. 그중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신앙생활을 인도하는 절대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기를 살아가면서 기도에도 힘써야 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알아가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고 그 동일한 말씀으로 만물이 보존되고 유지되고 있음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어 거듭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믿음이 성장하여 위대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한 사람, 한 나라, 전 세계 모든 피조물들을 변화시키고 유지하는 힘의 근원입니다. 요새 유튜브를 보면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부흥의 시대와 영적인 암흑의 시대를 구분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흥황하여 하나님 말씀을 듣기 원하고 하나님 말씀을 알기 원하고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시대는 영적인 부흥의 시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을 뿐 아니라 말씀을 사모하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을 알기를 갈망하지 않는 시대는 영적인 암흑기입니다. 성경에서 이에 대한 대표적인 예로 엘리 제사장 시대를 들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입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 제사장으로 대표되는 시대는 하나님 말씀이 희귀한, 즉 하나님께서 거의 말씀하시지 않은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시대에도 우리가 알듯이 하나님 말씀이 어린 사무엘에게는 임했습니다. 그 사실은 시대적인 영적인 상황, 시대적인 영적인 상태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개개인이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갈망하고 듣기 원하고 알기 원하고 그 말씀에 열려 있냐는 것입니다. 아무리 영적인 암흑기여도 하나님 말씀에 열려 있는 사람들은 그런 시대에도 영적인 부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를 보면 영적인 부흥은 하나님의 말씀과 비례하였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널리 퍼져나가면 나갈수록 영적인 부흥이 일어났고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쇠했을 때는 영적인 쇠퇴를 경험했습니다. 이런 사실을 깨닫는다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원하는 대로 읽을 수 있고 원하는 대로 대할 수 있고 원하는 대로 알아갈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의 재림을 목전에 두고 있는 이 시대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해 중요한 결함이 있습니다. 그것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교계에서 신자들의 신앙 상태에 대해서 조사할 때마다 과거 3, 40년 전이나 최근 몇 년의 조사 결과나 할 것 없이 신자들 중에 규칙적으로 성경을 읽는 비율은 20, 3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큰 손해이고 손실입니다.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고아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조지 물러 목사님은 수많은 고아를 양육한 한 시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조지 물러 목사님이 기도의 사람이라고만 알고 있는데 그는 또한 말씀의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찾아와 목사님에게 어떻게 그런 엄청난 일들을 할 수 있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자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평생 동안 성경을 100번 이상 읽었습니다. 성경을 읽는 일에 한 번도 실증이 난 일이 없습니다. 읽을 때마다 새로웠고 읽을 때마다 힘을 얻었고 희망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나의 54년간의 경험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고 처음 3년간은 성경을 읽지 않았습니다. 그때 나는 신자로서의 기쁨도 사명도 느끼지 못한 죽은 크리스천이었습니다. 나는 그 3년간을 잃어버린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적 생활의 활력은 날마다 성경을 읽느냐 읽지 않느냐 하는 문제와 정비례합니다. 성경 읽기를 일가로 할 수 있다면 그 이상의 은혜는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던 다윗의 훌륭한 점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가 기록한 많은 시편에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었음을 스스로 밝히고 있습니다. 그가 일평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었던 비결 중에 하나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묵상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 말씀에 대해 시편 19편 7절에서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이런 고백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사모하고 그 말씀을 실제로 경험해보지 못하면 할 수 없는 고백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되기에 힘써야 됩니다. 본문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는 분명한 이유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 한 나라나 한 개인의 진정한 영적인 부흥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변화받는 데서 시작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을 통해 영적으로 중요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지침을 얻어야 합니다. 본문인 느헤미야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부분은 1장부터 7장까지고 둘째 부분은 8장부터 마지막 장인 13장까지입니다. 첫째 부분인 7장까지의 주인공은 느헤미야입니다. 그런데 본문인 8장부터는 주인공이 에스라로 바뀝니다. 느헤미야는 정치인이고 에스라는 서기관으로서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의 재건이라는 막중한 과업을 감당했다면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재건하는데 하나님께 쓰임받았습니다. 본문 말씀은 주전 530년경에 시작된 예루살렘 성벽과 성전의 재건 공사가 약 85년에 걸쳐 완공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하였는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85년에 걸쳐서 예루살렘의 성벽과 성전 재건 공사가 진행되었기에 어떤 사람들은 평생 이 공사만 하다가 생을 마감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힘들고 긴 공사를 마친 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눈으로 예루살렘 성벽과 성전을 보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면으로 나서서 그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그 방향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내면 세계의 재건입니다. 이제 외형적으로 예루살렘의 재건은 이루어졌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내면 세계의 재건 없이는 이스라엘의 새로운 내일을 기대할 수 없었습니다. 외형적으로 웅장한 건물들이 들어서고 화려해졌지만 내면적으로 그들의 마음은 텅텅 비어 있었습니다. 외형적인 도시의 재건을 위해서 느헤미야를 사용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내면 세계의 재건을 위해서 성경학자였던 학사 에스라를 사용하셨습니다. 학사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수문학 광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다시 새롭게 하는 영적인 부흥을 일으키는 데 쓰임을 받았던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령이 새로워지고 영적으로 다시 세워지는 것을 가르쳐 영적인 부흥이라고 말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예루살렘 수문학 광장에서 일어났던 영적인 부흥은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은 부흥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눈여겨봐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외형적인 것을 갖추면 행복하게 될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 또 우리의 직간접적 경험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과거에 비해 외형적으로 얼마나 많은 것들을 누리고 육체적으로 편안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 일어나는 수많은 갈등과 범죄들은 그런 육체적인 편안한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얼마나 수많은 개인과 가정들이 파괴되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마음이 영적인 내면 세계가 황폐화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황폐된 마음이 다시 재건되고 살아나지 못한다면 한 개인, 한 사회, 한 나라의 행복과 회복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 이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고 영적으로 중요한 시대를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우리 마음이 다시 재건되는 영적인 부흥을 체험해야 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영적인 부흥,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는 내적인 부흥을 경험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첫째로 영적인 부흥을 경험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알아가기에 힘써야 합니다. 본문 1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어떤 열망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학사 에스라에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하나님의 율법책을 가지고 오라고 청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 예루살렘은 외형적으로 안정되었지만 자신들의 심령은 채워지지 않은 공허를 경험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심령을 채워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해달라고 학사 에스라에게 요청한 것입니다. 당시에는 성경사본이 희귀했기 때문에 개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소장한다라는 것은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공적으로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중요한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외형적으로 예루살렘 성벽과 성전이 재건되었다라는 사실만으로는 결코 자신들이 행복해질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는 사실, 즉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학사 에스라에게 다른 학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그 말씀을 읽고 말씀을 가르쳐 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사모하고 그들의 마음이 뜨거웠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본문 3절입니다.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오전까지 남자, 여자, 무릇 알아들을 만한 자의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의 귀를 기울였는데 그들이 수문화 광장에 모여 성경을 얼마나 읽고 들었습니까? 해뜰 무렵인 새벽부터 정오까지 약 6시간 정도입니다. 약 6시간 동안 학사 에스라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앞에 두고 성경 봉독을 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주일 예배에 모여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6시간 동안 성경 봉독하고 가르치는 일만 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과연 몇 사람이나 남아있을까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들이 하루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본문과 이어지는 13절 말씀을 보면 그 이튿날, 즉 다음날도 하나님 말씀을 알기 위해 모였다는 것입니다. 또 본문 느헤미야 8장 마지막 구절 1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우리가 7일 동안 절기를 지키고 제8일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그들은 초막절 절기가 계속되는 한 주간 이상 날마다 그렇게 말씀을 읽고 듣는 일에 몰두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주간 이상 매일 6시간 이상씩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읽고 들은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의 부흥입니다. 진정한 영적인 부흥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목말라하고 진리의 말씀에 대한 갈증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알기 원하고 사모하고 배우기 원하는 것입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앞으로 다가올 중대한 비극을 예언했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라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모스 선지자는 예언하기를 어느 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목소리가 들리지 않고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관심을 두지 않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는 정말 비극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서 혹시 그런 모습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영적인 부흥이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증이 마음으로부터 일어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31절에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의 계명을 사모함으로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무더운 여름날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 사막의 벌판에서 그 사막을 걷고 있는 사람들이 한 모금의 물에 대한 갈증 때문에 헐떡이며 물을 사모하는 모습을 연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사모함, 이 갈증을 우리들이 지금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증과 뜨거운 사모함을 가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본문 5절 말씀입니다. 학사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저의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얼마나 서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간절함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있는 영적인 갈증과 사모함은 육체의 피곤함마저 이길 수 있게 해줬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철학이나 과학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재미있는 TV 연속극이나 영화를 보기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영혼을 새롭게 하는 것은 그들의 영적인 내면 세계를 재건해서 그들의 심령을 새롭게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았기에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 하나님 말씀을 알고자 하는 갈망으로 모인 것입니다. 그들의 영혼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음을 분명하게 알기 때문에 모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모습을 통해 도전을 받고 우리 모습을 점검해야 합니다.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릴 수 없었던, 상상할 수도 없었던 복, 즉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원한다면 언제든지 얼마든지 쉽게 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적어도 그들과 같은, 아니 그들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과 간절함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한 개인, 가정, 교회, 사회와 나라는 반드시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인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망과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으심으로 심령의 부흥을 날마다 경험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영적인 부흥을 경험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감을 가져야 합니다. 한 교회의 영적인 수준을 보려면 그 교회 교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태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태도를 통해 개인의 영적 상태를 측정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한 사람이 영적으로 얼마만큼 건강함을 유지하고 있는가, 영적으로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운 자리에 있는가는 말씀을 듣는 태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설교 시간이면 잠을 자는 사람이 있습니다. 만약 설교 듣는 모든 사람들이 다 졸고 있다면 그것은 분명히 설교자의 책임일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집중해서 말씀을 잘 듣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졸고 있다면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감이 상실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태도로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까? 이미 말씀드린 대로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경외심으로 한동안 서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또 본문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스라가 광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였느니라. 모든 백성들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응답하고 몸을 굽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반응을 보였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에 온전한 지배를 받기 원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의 권위가 살아나는 것, 이것이 영적인 부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존중받는 곳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본문 1절을 보면 모세 율법책 사본이 아마 한 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사 에스라에게 성경을 좀 가지고 오십시오 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귀하니까 그 말씀을 어떻게든지 오래 대하고 삶에서 그 말씀의 온전한 지배를 받기를 소원한 것입니다. 피터 다이네카라는 선교사님이 있었습니다. 그 선교사님은 구 소련 시절부터 러시아 선교에 평생을 바쳤던 분입니다. 그가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전해줬습니다. 그는 북구나파 사람들을 관광객 또는 무역상으로 위장을 시켜서 구소련으로 보내 소련 사람들에게 성경을 전해주는 일을 하도록 했습니다. 과거 공산주의 시절이었던 소련은 지금 러시아보다 복음의 문이 훨씬 더 견고하게 닫혀 있었습니다. 한 번은 이 다이네카 선교사님이 보낸 사람이 소련의 어느 호텔에 묵으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성경을 요구하는 사람들을 제가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당시 성경을 아무에게나 잘못 넘겨주는 일은 아주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건네줄 사람들을 분별할 수 있도록 기도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기도 중에 성경을 펼쳐놓았는데 그때 호텔 여 종업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을 보더니 갑자기 그녀의 눈에 광채가 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이 혹시 저 여인에게 이 성경을 주시라고 하시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며 계속 그 여인을 주시했습니다. 그녀가 가까이 오더니 성경을 만져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는 웃으면서 만져도 좋다고 말하며 이 성경을 갖고 싶으냐고 물었습니다. 그 여인은 갑자기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하다고 몇 번씩이나 감사를 표현하고 성경을 품에 안으면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 성경을 갖기 위해서 30년간 기도했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가 직접 읽어보기를 얼마나 소원했는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들의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너무나 흔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소중함과 경외감을 잃어버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새로운 전환점이 필요한 시점에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감을 가지고 대하고 그 말씀에 지배를 받기를 소원하는 모습을 통해 우리는 도전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 말씀을 쉽게 대할 수 있게 되었음을 감사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경외감으로 대하고 그 말씀에 지배를 받기를 힘써야 합니다.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 모두 하나님 말씀에 대한 경외감을 회복하시고 그 말씀에 지배를 받는 삶을 날마다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영적인 부흥을 경험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전인격적인 반응을 보여야 합니다. 본문 7절, 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아와 바니아, 세레아와 야민과 악굽과 사부대와 코디아와 마세아와 그리다와 아사라와 요사밭과 하란과 블라와 레위 사람들이 다 그 처소에 섰는 백성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으로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매. 말씀을 읽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깨닫지 못한다면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본문에는 깨달음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깨달은 만큼 실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말씀을 많이 읽어도 깨달음이 없이는 그 말씀이 우리 삶에서 성육신화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마치 우리가 아무리 음식을 많이 먹어도 우리가 그 음식을 소화시키지 못한다면 그 음식은 우리의 피가 되고 살이 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깨달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성령님께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 읽는 것이 재미없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을 깨닫게 되면 이 세상에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보다 재밌는 일이 없다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반응은 깨달았을 뿐만이 아니라 그 말씀 때문에 울었습니다. 본문 9절입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이것은 감성적인 반응입니다. 그들이 왜 울었을까요? 물론 1차적으로는 하나님 말씀에 감동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 전체의 문맥을 읽어보면 이 눈물은 그들의 죄에 대한 말씀의 지적 앞에 흘린 참회의 눈물, 즉 회개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들은 깨달은 말씀으로 인해서 정말 기뻐했습니다. 본문 12절입니다.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주고 크게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그 읽어 들린 말을 밝히 알미니라. 죄를 회개함과 동시에 하나님 말씀을 통한 하나님과의 새로운 만남에 대해 그들은 기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삶에 최근에 눈물과 기쁨으로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심령 깊이 받아들이실 때가 언제였습니까? 다른 어느 때보다도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이런 부흥이 필요한 때라고 느끼시지 않으십니까? 세 번째 반응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눈물과 기쁨이라는 정서적인 반응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보다 더 중요한 의지적인 반응을 준비해 줬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준 의지적인 반응은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그들은 음식과 음료를 이웃과 나누며 그들이 말씀을 통해 받은 복을 이웃들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본문 12절을 보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주고 크게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그 읽어 들린 말을 밝히 알미니라. 바로 성령님을 경험한 초대교회 성도들이 보여준 것과 동일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과 이어지는 13절 이하의 말씀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듣고 깨달은 말씀을 하나씩 하나씩 그들의 삶에 적용하는 실천에 옮기기 시작합니다. 이어지는 13절에서 18절 말씀에서는 율법책에 나와 있는 대로 초막을 만드는 방법에 따라 초막을 짓고 초막절을 지키는 백성들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이런 초막절 관습은 여호수아 때부터 오랫동안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는데 그 초막절 관습을 지키면서 규례를 따라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키고 마지막 8일째에는 폐의 성회를 열었습니다. 이런 모습은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그대로 순종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본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의 명령을 접합니다. 그러면 그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쉬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는 말씀을 읽었다면 그렇게 살기 위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만약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 모든 지각에 뛰어난 그리스도 예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는 말씀을 읽었다면 즉각적으로 염려를 중단하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실생활에서 작은 것부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되고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개개인의 삶에, 가정에, 교회에 영적인 부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부절을 읽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감으로 말씀의 지배를 받기 원하는 삶이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올바른 전인격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원리를 따라 살아가면 우리의 영적인 내면 세계가 다시 새로워지고 우리 개개인, 우리 가정, 우리 교회가 새롭게 세워지는 놀라운 회복과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두 다 이 은혜를 실제로 주님 안에서 경험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